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목소리 위해서 마음을 많이 쏟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리도 한번 들으시고 또 좋은 소리 들으시고 합창 소리 너무너무 맑아지고 좋아지지요. 아마 전 하루 이틀 전 나을 줄 아직도 그런데 내일부터 강남교회 하면 좀 좋아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매일매일 좋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자셨으면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 나와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읽을 땐 잘 모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구석구석에서 발견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뜨겁고 감격스럽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갇히고 계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러자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자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비에서 두 개 기록해서 받은 법인데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를 볼 때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여자를 가늠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가늠한 여자라고 말하기보다도 가늠할 수는 없다는 마음을 사탄이 넣어줘서 여자가 그 없다는 마음을 이겨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자기는 가늠 안 해야지. 가늠하면 내가 돌에 맞아 죽는데 내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가늠 잡히면 창피한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자 가늠하지 말아야지. 그런 막 각오를 해요. 근데 그 사탄이 넣어준 음란한 마음이 여자에 가늠하지 말란 마음보다 더 강하니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우리 교회에 영상성 교회자 그만 자매님 한 분 계세요. 이 자매님 아버지가 늘 술에 취해 계신데요. 자매가 아버지 때문에 마음을 아파 우리 아버지 구원받으면 좋겠다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 아버지는 얼마나 술 많이 마시시느냐. 예, 늘 취해 계십니다. 그러니 한번 저희들 교회에 오셨어요. 그때 술을 좀 드신 것 같아요. 저 물어봤어요.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어서 술을 그래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해안 초소에서 경비를 했대요. 서해안에서. 근데 거기는 해만 지면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는 데인데 아주 이런 새벽에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대요. 캄캄한 데서. 그래 막 긴장을 하고 그 이제 옆에 이제 동역 연락하고 또 이제 상급 부대 연락하고 기다렸대요. 기관총을 들고. 근데 그 물체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냥 총을 쏘았대요. 막 하늘에서 공포탄을 조명탄을 쏘고 그래가지고 대낮같이 밝은데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조용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는데 날이 딱 밝아서 보니까 그 동네 이장님 내외하고 가족들이 꽃게 잡으려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새벽에 나온 거예요. 이분이 그 관계가 뭐 막 처참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는 더더 속상한 군대에서 경비 잘 섰다고 표창을 받았대요. 막 가슴에 그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막 그 이장님이 쓰러져 있고 죽었는 피를 흘리는 막 미칠 것 같은 그 마음이 안 지워지더라는 거죠.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드신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강한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생각 하나 들어와서 날 끌고 가면 그걸 이겨내질 못해요. 이겨내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아주 컴퓨터 게임하지 말아야지, 도박하지 말아야지, 술 마시지 말아야지. 또 한 분은 월남전에 갔는데 동료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뭐 30명이 가서 술을 마시고 식당에 음식을 먹고 저렇게 놀았대요. 놀고 이제 부대로 돌아왔는데 부대와 사람을 세아리 보니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 왜 한 명이 모자라지? 그래 이 사람이 너무 막 당황을 해가지고 누군가 알아보니까 그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총을 들고 그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에서 그 동료를 칼로 난자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 미쳐버렸어요. 부대에 돌아와서 군인들 데리고 와서 막 사람 쏘고 미친 마음을 어떻게 풀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리고 분하고 막 그리고 막 견딜 수 없어서 이번은 그 시내 가서 뭘 막 두드부순데 남의 가게를 두스뿌리고 다음에 막 냉장고를 두스뿌리고 막 그러면 그 고통을 잊는다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어떤 힘들이 있어서 자기를 끌어갈 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똑같이 병원에 입원해 병이 나아지는 사람은 소망이 넘치는데 병이 점점 심해지는 사람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이제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코트디부아를 갔었습니다. 코트디부아에 이정도 선교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코트디부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사랑하는 아이가 그 낯선 척박한 아프리카에서 피어나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냥 위로할 수 있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 형제에게 조금도 내가 위로를 주지 못하고 그 형제가 그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와서 사랑하는 자식이 죽을 때 누가 그 슬픔을 대신해 주며 누가 그 고통을 대신해 주겠습니까? 세상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아니한 무슨 이야기도 들리지 아니한 큰 슬픔이 이 형제의 마음을 완전히 전에 건강할 땐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뭐 더 웃고 싶고 즐기고 싶고 잘하고 싶고 좋은 대화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머리가 텅 빈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주 고독하고 슬프고 누구도 그 슬픈 세계 속에 이 형제가 머물러 그 자리에 찾아올 수 없는 혼자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그 안에서 아무도 없이 고독하게 있는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는 내가 기쁠 때 만나는 예수님, 행복할 때 만나는 예수님, 즐거울 때 만나는 예수님, 내가 잘 됐을 때 만나는 예수님, 기도 응답했을 때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게 아무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설펌만 있는 거기서 만난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디서 만난 예수님보다도 특별했습니다. 언제 만났던 예수님하고도 영제는 거기에서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 정말 기쁜 가운데 예수님 깊이 만나는 시간들을 이번에 코트디부아에 가니까 형제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목사님 내내 아무리 바빠도 우리 교회와 집회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 코트디부아는 만 명이 들어가는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 7,000명 되는데 만 명을 채워서 장소를 준비했었겠습니다. 내가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내전이 생겼어요. 아프리카는 내전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주변 국가들이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정식 아프리카를 전부 자기 속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정치에서 어떤 대통령이 자기하고 안 친하면은 외국에서 큰 나라가 막 돈을 많이 지원해가지고 야당을 지원해요. 그래야 그 야당이 불란스나 영국의 도움을 받아 정권을 잡으면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는 완전히 불란 속국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전이 많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내전이 일어나면서 코트디부아 국민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막 반감이 너무 컸어요. 외국인들 다 나가라. 외국인 다 죽여라.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이 정도 목사님 지시를 했어요. 빨리 배를 구해라. 배를 구해가지고 배 한 척을 세를 내서 코트디부아에서 가나까지만 단기 선교사를 태워가지고 안전에 비신시켜 자연도 같이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코트디부아에서 배를 하나 구해가지고 가나로 가는 배에 단기 선교사를 다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배에서 내렸어요. 나중에 자기가 피난 안 갔다는 거예요. 생명 위험한데. 왜 안 갔느냐 모르니까 박 목사님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가지 마라, 빨리 나오라 그랬는데 박 목사님 가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형제 하는 말이 자기가 보트에서 타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정이 안 나겠더래요. 정말 저 성도들을 버리고 내 혼자 살라고 가야 하느냐, 내가 죽더라도 성도들 같이 죽고 여기 남아있어야 하느냐. 근데 형제가 박 목사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나냐. 형제가 박 목사님 같으면 절대로 안 갔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모르면서 나 같으면 도망쳐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박 목사님 같으면 이런 경우에 도망쳐 가겠느냐. 아니다. 남을 거. 그러면 남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한테 말해. 박 목사님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내가 내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생각하면 박 목사님이 내리라 카드일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렸다. 이 형제가 걸어서 교회를 들어갔어요. 성도들이 깜짝 놀랐고요. 울면서 목사님 왜 목사님 몸만 피하셨어요? 여기 위험해요. 여기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왜 안 피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앉았습니다. 형제함이 너무 울면서 목사님은 우리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네요. 목사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네요. 목사님 아이 잃고 목사님 내가 죽으시려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내가 곧 어디 뭐하러 가보니까 왕도 그렇게 잘 안 생겨요. 왕도 저렇게 안 생겨요. 강남교회 성도들 박옥수모 생기는 건 만분의 일도 안 돼요. 농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올라오니까 안 할 말도 하고 하는데. 교회가 팍 이런 힘있게 일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회 목회는 약간 삐딱한 사람도 몇 명 있어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집밖에 모르는데 대접 안 하는 줄 알고 그런 사람 한 몇 명 있는데 진짜 귀한 하나님의 종 참 많아요. 이런 얘기 다 못하지만 아프리카 코트디부아가 우리 교회가 확 잡았어요. 많은 사람 구원 예배당이 복잡해서 예배당을 나누었어. 나누는 내가 집에 갔는데 길바닥에 막 의자를 놓고 앉고 막 그래 사람들이 꽉 차있어. 사람들이 어느 날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때까지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날 위해 죽으셨다, 뭐 죽으셨다, 피 흘리고 죽였다, 많이 아팠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막 담겨져 있는데 그 마음을 미래는 잘 깨닫지 못한 성경 속에 그 마음을 발견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닿으면 정말 나를 위하여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인색한 마음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인색한 마음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한 번은 성교학교에 어떤 학생이 돌아왔는데 아주 오래전입니다. 돈을 2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아주 오래, 요즘 같으면 막 2억 정도 되는 돈인데. 큰 돈인데. 이 형제가 서울시청에서 20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받은 게 2천만 원이라고. 형제 그 2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하면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성경학교 올라 준비할 것도 있고 또 뭐 정리할 것도 있어 100만 원만 딱 떼서 쓰고 1,900만 원을 드리려고 했대요. 근데 형제가 무슨 내가 2,500,000원 뺀다고 뭐 더 잘 살겠나? 그 뭐 다 드린다고 내가 못 살겠나? 자기 20년 동안 정말 고생한 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건 누가 지켜서 그렇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며 제가 누구누구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자라는 데는 참 많은 형제자매들이 지 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자기는 굶어도 자기는 어려워도 전혀 편해져 주를 사랑하는 형제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그런 형제들을 생각하면 내가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목사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나하고 우리 집 사람 같아요. 가늠한 여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죄를 대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예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마음에다가 올무를 놨어요. 그러면 가늠한 여자, 이런 여자도 예수님이 사랑하실 텐데 살려주실까? 모세 율법이 이러냐, 돌로 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자를 살리지? 법을 어기고 살려줄 수 있단 말인가? 호소할 조건을 찾아 예수님 앞에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 가늠한 여자를 살려야 하는데 법이 있어야 살리죠. 법이 있어야. 제가 대구에 선교학교 있을 때 대구 교도소 제19호 감방에 있는 남인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형수였어요. 그분의 범죄한 이야기가 지금 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은 사형 언도를 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면회를 왔는데 자기가 사형수라고 전혀하고 다르게 대학 같아서 싫어졌고 가족들이 면회 왔는데 전부 자기 사는 뭔가 꺼린 것 같아. 그래 막 짜증이 났어. 막 교도 날 왜 빨리 안 죽여주나 포함지로 혼자 독박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교도도 어떻게 들어왔는지 전도자 하나가 돌았어요. 나 예수 지져버리려다가 꽉 꾸겼는데 독방에 너무 심심하니까 읽어보자 다 읽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종이가 피도를 읽고 읽고 읽다가 몰라서 다시 조동한테 성경책 하나 보내달라고. 성경 읽다가 이분 누가복음에서 십자가 강도에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이를 그 이야기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한테 편지를 하고 우리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구원을 받고 너무 변한 거예요. 내가 한번 면회 갔는데 내가 교도소 안 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기쁘다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이 형제가 사형 집행을 당했어요. 엽서가 하나 왔는데 우리 형제 남인한 주님의 품으로 가다. 그래 이제 끝났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어느 해 제 아내하고 신방을 가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그 어때 산 골짜기로 이제 막 차를 몰고 올라갔는데 아주 산길이었어요. 북악석 하이웨이 그쪽이었는데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길이 미끄러워서 막 산길에 차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떡하지? 차를 세워. 그 옆에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 마당이 있더라고요. 그 예배당 마당에다 차를 갖다 넣었어요. 차 넣고 내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도로시라고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목사님이 이북에서 오셨다 하면서 김치밥을 했다고 같이 먹자고. 전 남 주는 거 얻어먹는 거 되게 잘해요. 그 목사님하고 막 양념장에 김치밥을 비벼 먹었어요. 그다지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자기는 교도소에서 교목으로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느 교도소에 있으면 대구 교도소였다. 몇 년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혹시 그 사형수 남인환이라 아냐고. 아, 알지요. 내가 그 사형 집행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아, 그때 내가 집행하는데 내가 있었다고. 내가 남인환 씨하고 같이 신앙 교제하던 사람인데 죽음 너무 섭섭한데 그분의 소식을 좀 알 죽음을 이야기를 알려달라. 하나님 내가 남인환 형제의 마지막 소식을 들려주시려고 북악석 하이웨이 그 갔다가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막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 앞에 빈 마당에 갖다 차를 세웠더니 목사님 도로라고 해서 정신을 대접해 주시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남인환 씨가 얼굴에 수건을 쌓이고 이제 법정에서 검사가 나와서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이름이 맞느냐, 주소가 맞느냐, 뭐 생년월일이 맞느냐 확인하고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한다. 사형 집행을 합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 사형장인 어디 가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는 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뭐냐? 근데 얼굴에 보자기를 좀 벗겨줬으면 좋겠다고. 그 목사님 옆에서 좀 벗겨주라고 그래 벗겼어요. 이분이 손을 묶인 채로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은 나를 불쌍히 볼 거라고. 네 명이 못 죽고 내가 사형을 당하니까. 나 내가 볼 땐 당신들이 불쌍합니다. 당신들은 아무나 죽습니까? 죽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하지만 하늘나라의 법에서 나는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하늘나라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행복한 데 살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대한민국 법으로는 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을 부르고 숨을 거두었다 가더라고요. 그 사형을 집행하는 검사님이 막 폭탄을 하면서 세상에 세상에 이런 사람은 살려야 하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법이 없는 게 너무너무 원통하다 그러면서 검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뿐 아니라 세상 법에는 법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합니다. 사형입니다. 분명히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으로 죄를 다스리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모세 율법에는 이런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만 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모세 법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살리지? 분명히 죄를 짓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고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를 살릴 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여자를 살려놓은 어떤 법을 어떻게 해야 살리지? 그때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33절 같이 읽기면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BC 1500년경에 정확하게 말해서 BC 1491년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법으로 관계를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자, 자녀 관계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으로, 은혜로, 아버지하고 아들 무슨 법이, 아무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가까운 사람 사이는 법이 필요 없지요, 그죠? 그러나 서로 이제 멀 때 법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가깝다고 생각하고, 돈도 아무 영수증 하나 안 받고, 저 자용증 하나 안 받고, 돈 빌려줬다 나중에 사이가 바뀌어서 뛰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법을 주기를 원치 않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법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율법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 시대에 와서 하나님 인간들이 자기가 막 선하다고 알고 있으니까 선한 기준을 알려면 법을 있어야 알아서 법을 주면서 자기가 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 지키겠다 그랬어요. 안 지키면 저주밖에 안 다 지키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율법 십계명을 내려보냈습니다. 십계명이 내려오는 날 금송아지 만들어서 3,000명이 죽습니다. 법이 오자면 사람들이 다 죄로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죄를 범하지 않아서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있는데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 돼 있는데 법이 있는데 이제 돌로 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율법이란 이것은 율법은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다친 건 다친 거로 죽인 건 죽인 걸 갚고 율법에는 한번 어기면 죄고 사망이지 율법엔 긍휼이나 용서나 자비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뒤에 수십 년, 수백 년을 지나면서 인간들이 너무너무 악해지고 죄를 지었는데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도저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새 언약은 옛날 언약은 십계명입니다. 알겠습니까? 율법입니다. 이 십계명 율법이 사람을 죽이고 저주를 받게 했지 이 십계명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은혜를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십계명 율법을 놔둬서 그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인류 가운데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법을 밀어내고 새 언약을 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사야 예레미야 31장 31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좀 더 이해가 잘 겁니다, 이제.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은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으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잡고 애굽에 나올 때 십계명의 율법을 주었지 그죠? 근데 그건 이미 다 어겼고 그 법으로는 다 저주를 받고 구원을 받은 한 명도 없습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첫 언약은 돌비석에 새겼습니다. 내 부모를 공개하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도둑질하며 그 적었습니다. 돌비석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는 부모가 미운 거예요.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돌비석엔 가늠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는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비석엔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나 내 마음에 남의 물건 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있는 율법하고 내 마음하고 다르니까 내가 율법을 어기는 줄 알면서도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탐을 내고 거짓말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간음하지 않은 게 아니고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간음하고 싶을 때는 간음을 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도 물건이 탐이 날 때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법에다, 법을 돌에다 기록한 것은 내 마음하고 안 맞으니까 자꾸 내가 어기지만 그 법을 내 마음에다가 기록해 놓으면 내 마음에서 간음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난다. 이해가십니까? 내 마음이 도둑질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난다. 도박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난다. 살인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난다. 거짓말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율법을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하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 그죠? 지금도 여러분, 십계명 율법을 보고 살인하지 말아야 가늠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약속대로 내 마음에다 기록하니까요. 내가 옛날에 막 그런 생각에 끌려 도둑질하고 죄 짓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서부터 이제 그게 싫어지는 게 있죠. 그걸 마음에다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자, 3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첫 번째 법은 십계명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질 받고 저주 받고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법을 바꾼다 그랬지, 그죠? 새 언약에서 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말하고 말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언약은 다른 신은 두지 말라, 우상은 숨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될 것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 이열까지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걸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약속하기는 뭘 약속하냐면 이제 너들이 죄 안 지려고 애쓰지 마라. 왜? 그 법을 돌판에 기록하지 너희 마음에다 기록했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마음이 일어날 거다. 너희 마음의 길은 너희 마음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너희 마음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다 나와 한 마음이 된다.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법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러면 이 법을 세운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 법을 아직 안 세우시고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다 이제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제 이 여자는 가늠하다 잡혔는데 모세 율법으로는 이 여자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모세 율법은 이러한 여자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법을 바꾸시는 겁니다. 원래 법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시는데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비석에다가 실제로 손가락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법은 땅에다가 예수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땅에다가 기록한 땅이란 건 우리를 가리키는데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랬죠. 그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부터 믿는 믿음으로 복음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부터 간음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탄심이 싫어지고 내 마음에서 정말 도둑질이 싫어지고 내 마음에 거짓말이 싫어 그래서 성령의 법에 이끌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두 번째 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대로 이미 하나님이 간음한 여자를 보고 내가 너의 죄를 사고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법. 그 법은 뭐냐면 첫 번째 율법 돌비서에 기록한 법은 뭐 내 앞에 단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여호와 이를 망령되일 갖지 말라 안식일 기억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여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열 가지 법인데 세 법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세 법으로 이제 법이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법이 이제 첫 번째, 첫 언약, 둘째 있는데 둘째 언약은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 생각에 기록하고 다시 내가 그들의 죄를 사고 다시는 그들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간음한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십계명 율법은 절대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법을 바꿔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 손가락에 땅에 글씨 쓰셨죠. 맞습니까? 그것이 뭐냐? 법을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비석에 쓰셨고 두 번째 예수님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땅은 우리 인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간음한 여자가 모세 율법으로 재판을 받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쓰신 새 언약으로 새 법으로 재판을 받으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냐를. 하나님이 그 여자 죄를 사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않냐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가늠한 여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두 가지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예레미야 31장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지키려고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멸망의 법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율법 앞에 나가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율법이 지나갔기 때문에 난 율법으로 재판 안 받겠습니다. 새 언약으로 재판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십시오. 알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새 언약이면 내가 너 죄를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않으리라. 네가 죄가 얼마였더니가 그 죄는 하나님이 사하고 예수님이 사할 테니까 넌 무죄야.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정할 때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을 할 때는 여러분 제가 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형제 하나가 죄를 지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강패 행동되고 사람을 죽였어요. 검사가 구형이 사형이 내려졌는데 영자 교도소 돌아와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벽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사형이 구형이 됐는데 하나님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 이제 재판을 몇 번 받고 마지막에 선고 공판을 하는데 그날은 전부 다 이제 선고만 하는 거야. 근데 중범자들. 법정이 막 참문이 촉한데 판사님이 그냥 판결을 읽어내려가요. 누구 징역 20년, 누구 무기, 누구 15년. 그 다음에 자기 딱 나올 차례인데 자기 앞에다 징역 15년을 막 하니까 고무신을 막 벗더니 판사한테 집어던지면서 야 이놈 자식들 너끼리 다 자처했지 뭐라 막 확 월질렀어. 판사가 정회를 해서 30분 휴정하겠다. 너무 죽겠는 거라요. 아니 안 그래도 판사가 막 자기 그런데 막 저러니까 판사가 나 사형하고 털어 싶었대. 판사가 이제 그 30분 후에 다시 개회가 됐는데 판결을 내가 피고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람을 죽일 때 술 취한 상태였고 또 평소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고의로 죽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뉘우치는 빛이 있어서 징역 10년에 처한다. 너무 기쁘다 하더라고.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도관 나가자고 끌고 가더라고. 그 사람은 사형반을 징역 10년을 받았어요. 교도소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수원교도소에 제가 복음 전하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는 죄를 지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하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피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새 법을 만들어 새 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피고들의 죄를 사하고 죄를 기억지 않는게 했다고 했으니까 다 사했으니까 피고들은 좀 무죄다. 내 자식이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 판결을 내립니다. 옛날 구약법이 아니고 세법 그죠? 여러분 저는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수십 번 읽었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인지 몰랐어요. 율법까지 다 도저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다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막 어떤 사람들은 에이 뭐 가늠하고 막 그렇게 두지를 근데 성경 예수님의 마음에 여자 음욕을 품어도 마음에 가늠했다 그러니까 여기 가늠 안 했다고 할 사람 몇 사람 있겠어요? 그런 더러운 죄인들인데 피고는 죄를 지어서 지어가야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법을 바꾸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기억지 않게 그래서 천국 가게 했고 이제 마음에다가 하나님 법을 기록해서 내 마음에서부터 도박하는 거나 술 마시는 가늠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마음으로 살면 하늘나라 영광을 받는다. 이상 빵빵땅. 오늘 재판 얘기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요. 저도 지난 몇 달 동안 재판소 자주 갔어. 매주 월요일마다 법률 공부하러 가서 이제 재판 어떻게 맞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 저도 마지막에 판사님이 무죄로 정한다. 딱 그러니까. 뭐 검사 누가 뭐라고 다 아무 말이 안 되대요. 저는 먼저 하나님께로 무죄 받고 이번에 무죄 받고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전부 다 오늘 판결 끝났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옛날에 있는 모세 율법이 아니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새 법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새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적용이 됐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살릴 때 이 여자가 가늠한 자 앞에 있는 무거운 율법 십계명과 도저히 이 여자를 살릴 수 없어서 새 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손가락을 걸 수 있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재판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했고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무죄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결을 하셨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지옥 가지 마십시오. 혹시 또 어떤가 가보지도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럼 올라오기 어려우니까요. 하나님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나라의 은혜로 영원히 복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